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 함께 나눈 이 학계 시리즈도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겨울에도 하나님의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봄이란 어떤 걸까요? 정호승 시인이 쓴 꽃을 보려면이라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이 하나님의 봄도 이 꽃과 같아서 그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나의 칼, 내 기대와 욕심, 또 나를 믿는 이 믿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겪는 겨울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봄을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자녀들로 인한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허 같은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 봄의 그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 그분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기대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확 깨어라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확 깨어라 믿음아입니다. 확 깨어라 믿음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에게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순서상 네 번째이긴 하지만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셨던 그때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이 스룹바벨을 불러서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 지진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무슨 지진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진 그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동네 노총각이 결혼만 해도 우리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이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뭐 문자적으로 하늘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굳은 결단, 하나님의 의지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하십니다. 이 엎는다 라는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것과 같은 이 엎는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신다라는 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사람들 눈에 강력해 보이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심판당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엄청 설레고 막 들떴을까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기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인이기는 하지만 지금 페르시아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가를 이 스룹바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때는 페르시아가 아주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에 적수가 없었고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아주 위험을 떨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뭐 페르시아만큼은 아니어도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크고 위협적인지 이런 국내외의 정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힘든 그런 말씀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돌아와서 황폐한 그 땅에 겨우 집이나 만들어 살면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이 유다가 얼마나 형편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재한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부귀가 자기네 유다로 흘러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믿기 힘든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승산이 좀 있어 보이냐?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일들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와 약속을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독재자 같고 비인격적인 신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험한 산악지역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 길로 갈까요? 아니면 저 길로 갈까요? 하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라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를 믿고 따라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길을 아는 사람은 안전하고 바른 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뿐이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로 강하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믿음을 갖고 가장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똑같죠. 이미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래야 광야 같은 시간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때에 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네, 홍해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다시 합치시고 뒤따르는 모든 애굽의 병거들과 그것을 타고 있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적들이 서로 자기 편끼리 싸우면서 자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자 놀란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했을 때도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이 전쟁이 이길 승산이 없었지만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거를 탄 자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던 사건, 또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했던 그런 적들의 모습,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즉이 말씀을 스룹바벨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스룹바벨도 알게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했을까요? 여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나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마치 출애굽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에 세우신 이 모세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명령이 너무나도 참 웃겼을 것 같습니다. 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데 이게 무슨 동화 같은 말입니까? 그걸 믿고 전쟁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뭐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는데 이참 이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고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걸 보면 산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 백성들에게 민망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언제나 확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스룹바벨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겠죠. 그가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그리고 돌아가는 이치, 그리고 자기의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어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밝고 희망적인 면을 찾기가 쉬웠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좌절되었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눈으로 오늘 이 문제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보도록 깨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자기 공동체의 미래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룹바벨을 불러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눈, 우리의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서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그 계획을 이루리라. 이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장은 뭡니까? 아시죠? 이 왕의 도장 같은 겁니다.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 한국에서 인감 도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서명을 하려고 가면 언제나 인감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서류들에 공식적으로 쓸수 있는 인감 도장을 항상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이 아버지의 도장 심부름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왕의 공식적인 편지에 쓰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이 찍혀 있어야 그게 왕의 문서가 맞다라고 공증이 되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왕의 결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에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은 내용들, 너를 통해 이것을 해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상황이 아닌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것을 한번더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재건하여서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길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재건은 예배의 재건, 성전의 재건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로 인해 재건된 이 성전에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심판의 계획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끝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짐을 이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선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구약에 다르고 뭐 신약에 다르고 2021년 이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 상황을 보아라. 어떻게 보이느냐? 너의 눈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힘을 내라,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네게 머물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두렵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또못 갖추어진 것 같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또 병이 들어서 약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반응은 하나이죠.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알수 없는 이 상황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걷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들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의 문제를 뒤흔들고 엎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믿음이 확 깨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 개인의 영적 성전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확 깨어라, 나의 믿음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미래적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스룹바벨처럼 우리를 통해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또 불신자와 세상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인장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엎으심,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의 모습, 교회가 대우받는 모습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 것 같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죠. 문화에 뒤떨어지고 쾌락에 뒤떨어지고 세상 신리에 뒤떨어지는 모습으로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미련한 집단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도를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늘 23절 최종적인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는 영생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긴 모든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모든 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목말라 애타게 찾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지 못해서 속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일을 기대하는 확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좋은 모델로 살고 그렇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재건되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